여러분, 2024년에 조선일보 우리 과학 챕터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어요. 그 기사는 그 우주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주선 보이저 1호라는 탐사선이 있었는데 그 탐사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우주선, 이 탐사선이 1977년도에 처음 발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있냐면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러니까 태양계를 벌써 벗어나고 태양계 벗어난 성간을 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사선이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3년 말이었습니다. 이 보이저 1호가, 이 우주선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라고 해요. 이제 우주선은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진과 이런 것들을 지구로 데이터로 보내야 되는데 2023년부터 갑자기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할 수 없는 그 숫자의 나열들만 지구로 보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과학자들 표현으로는 쓰레기 신호라고 표현하는 것들만 지구에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46년 정도 된 노후 장비라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최첨단 컴퓨터 공학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의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의 그 기술들을 좀 내려놓고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47년 전부터 그 전에 설계도와 수동 매뉴얼을 다시 꺼내서 이 우주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이저 1호를 처음 만들었던 이 선배 과학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원초적인 설계를 파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십 년 전의 기록에서 힌트를 얻어서 결국 2024년 4월 보이저 1호는 다시 깨끗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왔던 다니엘의 처지와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긴 것 같고 민족의 역사는 해석 불가능한 그런 고난의 역사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어땠냐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권력을 되게 쥐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아까 우리 우주 엔지니어들이 오래된 설계도를 폈듯이 그가 하나님의 오래된 매뉴얼인 그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를 펼쳐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끊어진 역사를 다시 이을 정말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을 때가 있고 삶의 신호는 엉망진창인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살았지만 내 영혼이 참 많이 공허하고 또 우리 자녀의 문제나 또 우리 건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인정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맥으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 신호를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우주선의 엔지니어들처럼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린 다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끊어진 하늘의 신호를 복구하고 그가 응답을 받았는지 그 기도의 원리를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아멘. 오늘 그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엔지니어들이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보이저 1호를 살려낼 수 있었던 그 열쇠는 그 원조 설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사실은 현대의 여러 가지 기술도 47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계의 고장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원조 설계도를 통해서 이 탐사선을 만든 원작자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영성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원조 매뉴얼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품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 2절을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메대족 속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새롭게 들어서는 격변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법이 바뀌면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죄인이 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상은 요동치고 있었고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우리 민족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들어선 왕의 성향은 어떨 것인가 하면서 세상 뉴스와 그런 정세 분석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왕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 고민하는 것, 모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먼저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발견한 게 뭐냐, 여러분,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읽었던 그 약속은 어디에 나와 있었냐? 아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과 그리고 29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네. 그리고 29장 10절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아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이 우연히 일어났던 그 비극이 아니라 사실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타임라인 속에 있는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9장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강력했던 그 이유는 그가 기도를 할 때 감정에만 휘둘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에 뿌리내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감정 중심의 기도는 불안정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죠. 그리고 내 마음이 슬프고 좀 우울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기도의 주파수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의 삶의 슬픔과 울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슬픔을 기도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70년이라 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단순히 그 감정의 배설로 머물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어떤 분들은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신세 한탄하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뢸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의 앞길 가운데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요동치는 감정을 믿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인 그 70년을 붙잡았을 때에 그 이후에 보면 금식하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만 기도하기를 넘어서 먼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끊어졌던 신호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기도는 타인의 허물을 나의 아픔으로 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타인의 허물을 나의 아픔으로 품는 것입니다. 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다니엘이 3절에 가서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4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9절까지의 긴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라는 주어가 나오죠. 우리라는 주어.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소년 시절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잡혀온 첫 해부터 순간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알고 있는 것, 사자 굴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세 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동사 다섯 개가 나옵니다. 다니엘과는 어울리지 않는 동사 다섯 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범죄하여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동사 다섯 개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그가 고백했었던 게 범죄하여, 그리고 또 패역하여, 그리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떠나 싸우며,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동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는 다니엘이 지금 이 다섯 가지의 단어를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지금 현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죄 앞에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붙여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여 패역하며 쭉 나와 있는 이 동사는 다니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이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그 공동체의 죄를 남의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타락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겨서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중보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제3자의 모습에서, 3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보통 그렇죠. 하나님, 저 위정자들이 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자들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며 그 죄를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자,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 나라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하나님 곧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공동체를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면 예전 어머님들을 좀 보시면 자녀가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예전 어머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고통을, 그 자녀가 앓고 있는 그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지금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탓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의 허물을 사랑으로 또 아픔으로 품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의 애통함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우리의 죄를 더 나아가서 내 죄로 품고 올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 세 번째,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괜찮으시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네.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화살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흠 많은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근거가 18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나의 그 의로움 그 의로움들을 완벽하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사람들 앞에 깨끗하게 살았으니 응답해 달라라는 그런 공로의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대신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붙든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 라하밈. 근데 이 단어의 뿌리, 이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레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레헴이라는 단어가 이건 베들레헴의 레헴이 아닙니다. 그거 철자가 다릅니다. 이 뿌리 레헴은 이 여자의 자궁을 뜻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얘기하는 그 긍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자신의 태중에 품었을 때에 느끼는 본능적이고도 강렬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들하고 또 엄마는 좀 달라요. 그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 자신의 장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여성분들 다 그 열 달 동안 우리 자녀를 다 품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간 내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성적 사랑, 그 모성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포로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태중에 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그 끊어질 수 없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한 단계 스텝업을 합니다. 엄청난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기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이 읽으셨던 19절에 나오는 기도의 승부수. 정말 기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하반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기죠. 왜 하나님의 긍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던 그 기도가 갑자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로 왜 바뀌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상태가 곧 부모의 이름값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요즘 미국하고 이제 이란하고 이제 전쟁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다가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 나라의 대사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사. 그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나라를 대신하여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짊어지고 간 사람입니다. 대사가. 그 대사는 개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파송한 국가의 위상이고 대사의 품격은 곧 그 나라의 자존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사가 그 나라에 억류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대사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비웃겠습니까? 대사 개인도 불쌍하겠지만 결국은 그를 보낸 본국과 그 나라의 대통령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 나라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대사가 적골이 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본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대사를 구해내는 이유는 그 대사가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사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이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능하다라고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로 일하시되 하나님 당신의 이름값을 위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지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함께 그렇게 마지막 기도의 피날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이름과 맞닿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응답하십니다. 나를 위한 뭐 기도는 우리가 거절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는 저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공동체의 아픔을 내 죄로 품으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응답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는 그 찰나에 하늘 보좌에서는 이미 응답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도 않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펼치고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좀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이미 하늘의 결제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답답함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우리의 끊어졌던 그 기도의 신호는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